성경 말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례에서 오늘은 성례 본질과 기능에 대한 각가지 반론들을 반박함 12항에서 15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 성례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지만 칼빈은 이것이 미신적으로 흘러가버린 가톨릭의 성례를 비판합니다. 성례의 행위 자체에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타내시기에 편리한 도구와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물을 통해서, 성찬을 행할 때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뿐이라는 거죠.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사용되지만 그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은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경험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것으로 성례의 기능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그 성찬의 행위 자체를 신성시하려고 하고 이것을 어떤 신앙의 하나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교회가 이렇게 성례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이 성찬에 그 포도주를 담았던 이런 그 포도주를 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걸 잘 집에다 모셔놓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왜 집에다 모셔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릇된 성찬에 대한 오해들, 뭔가 그 재료나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하다고 믿는, 신비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칼빈이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도구가 되는 재료들을 어리석게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 자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의 원인으로 흠모하거나 높이지 말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전혀 그의 삶에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다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이렇게 단번에 해결되고 마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신적인 믿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찬의 성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벗어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례의 행위나 성례의 재료 그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례 그 자체에게 전이되었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성례의 어떤 거룩한 행위나 성례의 재료가 신성시되는 이런 가톨릭의 화채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를 기독교 강요 속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성례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미신적인 것으로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톨릭이든 개혁된 교회이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행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체를 바라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의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사크라멘툼의 용례가 병사가 군대에 들어갈 때 지휘관에게 행하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하는데 신병들이 이러한 군대의 맹세를 통해서 지휘관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군인의 임무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깃발 아래서 섬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카톨릭이 세크라멘툼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의 행위를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서약을 하고 하니까 이런 세례의 행위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의 휘정으로 자기의 소속을 구별하듯이 사크라멘툼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어떤 상징물 같은 것으로 말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칼빈에 의하면 그 용례를 전혀 다른 의미로 고대 사람들이 임의로 새로운 의미로 창안해서 거룩한 표징을 그 단어로 지칭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본래는 약속들을 시행하는 신실함을 의미해요. 원래 믿음이라는 뜻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이 갖는 확실함이나 확고한 신념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보편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크라멘툼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왜곡돼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군사 용어였던 것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의 표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소하고 서약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이 용례가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 용어에 대한 문제는 근데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크라멘툼 성례라는 그 성례 우리말로 이제 성례인데 사크라멘툼의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부차적인 것일 뿐이지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 단어의 의미를 절대시하고 마치 성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미신적인 태도라는 거죠. 성례는 이를 통해서 주께서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용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은 성례가 우리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해준다는 이 의미라는 거죠. 예, 그 용례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도구와 우리의 가르침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례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용어에 목숨을 거는 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용어에 집착하는 거. 무엇인가 절대시하고 그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 확정편향적인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믿는 믿음을 주의하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중심인 거지.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용어의 문제를 가지고 캐톨릭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은데 정말 핵심적인 것은 채워져 있지 않은데 어떤 형식만을 목숨처럼 붙드는 이런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움켜쥐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마치 자기의 믿음이 온전할 것이라고 믿는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미신이에요. 마치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신령한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어떤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게 미신이 아니면 또 뭐가 미신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과 지혜와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술적인 성례관에 오릅니다. 자, 성례의 효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올바른 사용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례에 마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부여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서 현혹된 사람들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찾으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리어 멀어지고 진리보다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칼빈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이 같은 믿음은 극악무도한 것으로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의를 약속해 주므로 영혼들을 멸망에 던져넣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 무슨 성찬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른다고 여기는 이 같은 신앙이야말로 미신적이고 올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사악한 짓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은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아이한테. 왜 그럴까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쉬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서 빨리 세례를 줘야 얘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아이가 이 유아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의의 원인이 성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미신적인 믿음에 붙들어 놓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성례의 재료에 이끌리고 그것으로 안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갖다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이제 미신처럼 미신 같은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찬에 참여했던 잔을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으면 마치 이렇게 그 가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지금의 개신교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보여지는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신앙의 행위들은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 가면 그때 캐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명동에 갈 일이 있어서 저 재성 형제하고 명동 성당에 제가 구경을 시켜줬는데 그 보세요. 올라오면서 다 이러고 올라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고 절을 하고 이런 모습과 이런 겉모습과 행위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캐톨릭 안에만 있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붙들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성례의 미신적 행위야말로 교리를 망치는 확실한 요소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러니 성례가 더욱 종교적으로 보이게 하고 신비하게 느껴지게 하고 인위적으로 더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캐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뭔가 더 신비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뭔가 인위적인 감동을 자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는 것과 참된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성례에서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칼빈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성례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칼빈은 분명히 못 박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저들의 주장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성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의롭다 하심은 성례가 아니라도 복음 선포에 의해서 전달되고 성례의 인이 없이도 의롭다 하심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화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성화가 없이 눈에 보이는 표징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미 그 시대에 이런 기가 막힌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이도 눈에 보이지 않은 성화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참는 성화가 없는데도 눈에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표징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것에 기만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때로는 성례에 참여하는 데까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때로는 삶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깊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슴에 새겨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성례에 참여하는 데까지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성례에 참여하는 데까지만 그리스도 옷 입는다. 이것은 선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도 고백이 없는 사람도 일단 성례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선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그런데 후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옷 입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성례돼서 모를 때 얼마나 습관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심지어 신앙의 고백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무조건 다 그날 성찬식이 거행되면 다 빵과 포도주를 먹게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슨 가톨릭을 비판할 입장이 아닌 거죠. 개신교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게 성찬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진정으로 경건하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지식과 교리가 지식과 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 사용될 뿐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식만 있고 전혀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사랑도 온유도 겸손도 없다면 그는 또 다른 미신적인 신앙에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어떤 가치만을 굳게 붙들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캐톨릭의 이러한 신앙을 비판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어떤 중요하다고 믿는 그 가치관만을 굳게 지탱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려는 마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개혁주의, 청교도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교회는 또 그것을 굉장히 교회 간판처럼 내걸고 있는 것이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지표나 되는 듯이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은 그릇된 신앙과 삶에서 모두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물질과 표징의 구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입니다. 성례와 성례에 사용되는 물질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표징과 구별되어야 하고 물질과 진리가 성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다고 믿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택한 자에게만 성례가 그 나타나는 바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성례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영적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택한 백성들 안에는 반드시 그 효력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된 이런 분명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성찬의 성례에 온갖 인위적인 감동의 요소들을 교회가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이유 영화를 보여주고 어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자꾸 사용하는 이유는 자 택한 자에게만 성례가 나타내는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니 그 효력이 발생되는 사람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이겠죠. 그러니 다수의 택감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뭔가 인위적인 감동을 선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번에 성찬식 할 때도 헌금 내고 어떤 뭐 절기마다 그렇게 하지만 뭔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자에게 임하는 이 순수한 성례를 통한 은혜를 덧칠하는 거예요. 그걸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택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그 성찬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뭔가 뭉클한 자극을 받는 일들을 교회가 자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택자랄지라도 성례를 통해 은혜를 못 받았으면 교리가 밝히듯이 자기 다시 자신을 곰곰하게 돌아보면서 왜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음번에 성례가 시행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면서 택자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효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유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예 이런 것에는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의뢰 은혜 못 받는 거 그냥 요식 행위. 많은 다수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전에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VTR을 보여주면서 눈물샘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전혀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성례의 능력이 되는 은혜는 공통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중생의 세례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중생케 하여 그 머리와 함께 있게 하는 은혜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개혁신학은 이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선택과 유기를 모두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참여하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례 머리만 들이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찬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빵을 받지만 성례와 또한 성례의 능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에서 받아 먹고도 죽으며 받아 먹음으로써 죽는 일이 어째서 생겨나는가? 주님의 자는 유다에게는 독이었다. 그가 악한 것을 받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로 선한 것을 받아 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성경에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받고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을 의미하는 이 물질의 성례를 어느 곳에는 날마다 주의 성찬으로 시행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날짜에 간격을 두어 시행하는데 이것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성례를 구성하는 물질 그 자체는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사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베풀어지는 성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곳에 참여하고 받아 먹느냐의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먹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성례가 아니라 그 성례의 능력에 이르는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겉모양으로서가 아니라 속으로 먹는 사람, 곧 이로 씹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통찰해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칼빈이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묵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과 교회사는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것이 내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그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성,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이거죠. 내가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냐 과연 이것이. 예? 정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외식과 가식으로 자기를 덮으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기를 기도하고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실체를 실존을 보게 하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신앙에서 무서운 것은 가식과 위선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누구나 성찬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기계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리,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드러내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되게 하고 자기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인격과 믿음이라야 그에게서 교리와 모든 지식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성례를 받는 자들의 무가치함 때문에, 즉 마음을 다해 올바르게 자기를 돌아보아 겸비함으로 성례를 준비하지 않고 기계적인 미신적인 성례의 참여로 인해서 성례가 그 안에 담겨진 진리와 이렇게 분리됨으로 결국 허망하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갈비는 일갈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다행이게요. 성례에 잘못 참여하다가 깊이 잠든 사람,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지당한 말입니다. 진리 없이 표징만 받지 않고 표징과 함께 성찬의 재료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교제를 누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신앙의 모든 것에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가 아니고 목사 앞에서도 아니고 다른 성도 앞에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그가, 그 모습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출중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생명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저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지, 입은 벌리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전혀 감격스러움이나 뜨거움도 없이 기도 시간에 졸음으로 일관한다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 진정성,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나의 영혼이 교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맛보고 있다, 이런 생생한 어떤 그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단순히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과 영혼을 기울이며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배 시간이 그냥 졸음으로 일관되고 예배 이후에 속히 예배당을 벗어날 생각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여전히 영혼이 그 깊은 흑암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나를 지금 방치하는 것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살았느냐와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만큼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한 만큼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괴리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생명의 유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부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도히 세상의 많은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의 겹겹에 영혼의 창을 걸어 잠그고 노아의 방주에 하늘을 향해 난 오직 하나의 창문만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창문 하나만 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 그 위로, 그 기쁨, 그 충만한 성령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사방대 창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든 상태에 그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가 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수술하고 영혼에 더 힘을 얻게 만드는 강력한 확신과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진력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성도가 깨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